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날 하늘의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선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 아기 예수의 탄생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또 우리의 이 현실에 있어서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예언들과 또한 이 복음서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그 복음서보다도 매우 자세한 내용을 실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이미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 또 그 직전의 일들을 매우 다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내용들과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또 그 예언한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마치 예수 탄생이라는 사건에만 우리가 이렇게 다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보다 더 넓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숲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숲과 나무의 그 함께하는 그 완벽한 조화를 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에 관해서 이미 이제 1장 섬 서두에 그 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가 그가 가진 특별한 그 의도로가 이 속에 이제 그 기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비교적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 한 7절까지의 그 정황이 탄생에 관한 그 직접적인 기록으로서는 사실 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설명했다고 해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짧은 기록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누가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직전과 직후의 그런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예수 탄생이 갖는 그 의미를 더 풍성히 하고 더 분명히 알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장에 들어와서 이 탄생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기 위하여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해산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모습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짤막하지만 분명하게 그 상황, 그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은 지극히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매우 화려하게 그렇게 웅장하게 등장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해프닝처럼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그 영광은 철저하게 숨기시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후로도 비천한 대접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 지위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그리고 박해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탄생 기사와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과 밤을 지샐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등장하고 또 천사가 알려주고 벌써 이런 것 자체가 이 일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이처럼 중요한 일들은 말하자면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지는 것이 더 상식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나 또 정치 지도자나 그 당시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알게 한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은 언제나 비중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영향력이 있고 업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 역사가들의 그 역사 기술도 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입니다. 마치 그들이 중심이 되어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성탄절이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때와 이렇게 맞물려져 있고 그래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때, 또 이때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바라보게 되는 때 아닙니까? 이런 때가 되면 언제나 이런 내용들이 신문과 잡지를 채웁니다. 보니까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느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한국을 움직이는 백인, 차세대 한국을 이끌 영웅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합니다.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천사가 전한 내용,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정말 그 시대에 비중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져야, 그래야 맞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알리시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역적인 면으로만 봐도 이 지역은 역사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그저 변두리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곳에서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더 주목받지 못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하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들이란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소작농보다도 못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남의 양떼를 대신 맡아 키우는 그런 고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떼를 놔두고 회당에 갈 수도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는 별로 신통한 일을 보기 힘든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다른 이들을 배제시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 같은 이들에게는 이 복된 소식에서 그들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온 인류를 위한 그 큰 기쁨의 소식인 그 구주의 탄생을 영광 중에 알리면서 하필이면 목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을 특별히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당시로 볼 때 이 양치는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고 비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천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을 가장 많이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목자는 그 영광의 빛을 발견하고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이 탄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죠.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구주께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소망 없는 이들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등장하는 영광,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인 이유는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비참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친히 찾아오십니다. 친히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 가서 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은 때로는 현실적으로 보면 막막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서의 그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이 친히 만나게 하십니다. 목자가 천사에게 나타나고 또 천사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그 하는 말씀을 쫓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신 그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영광을 보게 하는가? 그 감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예화를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인 여성 한 분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역경을 이겨낸 그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이제 그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다가 자기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그 한마디가 있었다, 그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보던 분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데요 물으니까 그가 했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10살 되었을 때에 자기 같은 또래의 한 남자아이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말을 했답니다. 너 나하고 같이 놀래? 그랬대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전혀 다른 것으로 전환시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자신이 겪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 그런 이렇게 갇혀있는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에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구나, 그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또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새롭게 깨닫게 해준 귀중한 말이었고 귀중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제가 가능해진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참 소망이 생긴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여 비로소 가능케 된 일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동시에 내 개인적인 일이 됐을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알려졌고 나에게도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큰,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믿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탄생 소식을 듣게 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 찾아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 믿음, 한 소망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모든 증거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이 목자들로 하여금 그 아기 예수가 있는 현장으로 번쩍 들어올려서 그들을 옮겨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서 보도록 합니다. 목자들은 들려주신 그 영광의 말씀을 쫓아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것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과 그 감격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인 순간, 그 현장의 그 기쁨을 보고 그리고 또한 누리는 것은, 그러나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허락됐지만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신앙하며 사는 일이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란듯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로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 듣고 가면, 거기 가면 황금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런 분명한 증거, 그리고 이를테면 뭐 황금 그러면 어느 시대에서나 다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것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보는 것이,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찾아간 그곳에, 이를테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그곳에 갔더니 정말 하늘에서 떨어졌을 법한 그런 장수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모를까, 어느 누구나 다를 바 없는 그저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가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그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분명 그 아기 예수는 표적이 될 것이고 그 속에 기이한 놀라움이 있고 마음에 새길 만한 것이 있고 그리고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찬송과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부름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받은 자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나누며 갈 때 막막해 보였던 그런 현실들이, 그런 현실들 속에서도 가장 분명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성도입니다. 무리들입니다. 어떤 무리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무리입니다. 그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감격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감격,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것 잃지 말고 가자,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각자 경험한 것,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각자 받은 위로들, 우리 속에서 확인됐던 그런 평강들, 그런 것이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참 생명 얻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 화목된 이 자리, 이 귀한 신분 놓치지 말고, 또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과 소통케 하고 또 화목케 하는 이 책임을 놓치지 말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사귐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오늘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목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함없이 저 이 목자들입니다. 말씀을 쫓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본 것과 같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말씀이죠. 바로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대로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심으로 찾아오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이 기쁨과 감격의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된 사건은 죄로 인하여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말씀 들려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함과 또 그 사귐을 통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하셨사오니 이 성탄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영광을 확인하며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